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와 인접한 시리아 접경 지역에 오늘 공습이 가해져 23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 부카말 지역에 가해진 이번 공습이 지난 2014년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온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번 공습에 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앞서 공습을 시작한 이래 민간인 사망자 350여 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그 숫자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유엔 중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회담이 주말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러시아와 터키가 주도한 소규모 휴전협정은 정치적 해결로 진전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어제 최대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2단계 액체연료 로켓으로 추정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새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발사가 주변국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으로 진행됐다며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2,111km까지 상승 비행해 787km 거리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자를 곧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8명의 후보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해외 순방에 앞서 후임 국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모두가 매우 저명하고 존경을 받으며 재능을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주요 다자간 국제기구들의 자신의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계획 설명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그리고 아프리카연합과 유럽연합 등 기구들이 목표를 개발하는 데 일대일로 정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이 대회 개막일인 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연결하려는 자신의 이른바 새로운 실크로드 계획에 12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2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삼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이 해양 분쟁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찾기 위해 현재의 국경 대화 체계를 이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도시들에서 오늘 반군과 보안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은 코트디부아르 제2의 도시인 부아케와 경제 수도인 아비장의 일부 군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사상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앞서 어제 중부도시 부아케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한 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조금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든 기술적 특성을 완전히 확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엔진의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비행거리 등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에 앞서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인 화성 12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고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이 실제적 비행 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하루 전 미사일 조립 현장을 직접 지도한 데 이어 시험 발사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북한의 타격권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되며 고도로 정밀화 다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만들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준하는 급의 로켓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입니다.
새로운 대용량의 액체 연료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실험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이제 소련으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그러한 그 구형 로켓들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련제 베이스의 그 로켓이 아니고 전혀 독자적인 그런 로켓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2111k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까지 또 미국 본토까지 단계적으로 사정권을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미북 간 정상회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려는 방식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 아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든 언론 성명이든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제재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명백히 위협적 존재였다며 북한의 이번 도발을 모든 나라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과 함께 서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이미 5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한동안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는데요. 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군사조치설과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재개되면서 돌았던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북한의 도발 자제로 큰 탈 없이 지나가면서 북한이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햇볕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한층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의 이런 언행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있을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손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대강, 그다음에 핵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국면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의도고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사그라든 뒤 미북 양국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반관 반민 협의를 갖는 등 양국 관계가 겉으론 역동적으로 변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간 본격 협상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제화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재개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라인 인선도 하지 않은 채 제재와 협상의 이중적 제스처로 자신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발을 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대형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세웠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 ICBM이 그 초반에 그 성공했다고 이게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ICBM의 발사 시험을 여러 번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고 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도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당분간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까지 당분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입장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약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전화 협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양국 군 당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승인법에는 이 북한 정권 붕괴에 미국 정부가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11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법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내용은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을 전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 정권의 붕괴나 지도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영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의 상당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밖에 의회의 인식으로 미국 시민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이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경우 이 아이들이 영주권 자격을 받고 교육과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도덕적 의무와 외교적 책임이 있으며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도 지난달 초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 발의된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지난 9년간의 보수 집권이 끝나고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998년 2월 한국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내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햇볕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집권 3년 차인 2000년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으니까 여러분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도 운동생활을 하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은둔에서 해방됐다.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대화 정례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는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발생했고 1998년에는 동해에서 북한 잠수정이 남한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군사적 충돌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해 본격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국현대사연구소의 정창현 소장은 말했습니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서 교류 협력 사업들은 일정하게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 기조를 분리해서 정부와 민간청 분리하는 또는 정치와 경제적인 협력을 분리하는 그런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모두 대북 개입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양 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고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2월 집권한 한국의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평행 추진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의 정신과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와 번영의 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 선언을 한 이래 영변에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이 제재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미국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로를 샀고 한미 양국은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 문제의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담은 2.13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핵 문제가 풀려갈 조짐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4선언에 합의했습니다. 8개항에 걸친 14선언은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은 한국 내에서 큰 정치적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넉 달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14선언 이행 문제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신지훈 학생 이야기입니다.
북한학과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배우냐, 뭐 북한말 배우냐 그런데 요즘에는 아, 너 그러면 이제 북한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이제 뭐 나중에 통일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걸 저도 많이 느껴서 네, 인기가 많이 높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또 북한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만큼 북한과 또 북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병렬 학생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탈북민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 많이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꿈에서 좀 더 전문성을 지니게 하려고 북한학으로 지원을 해서 북한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그 북한학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저의 직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북한학과에서는 남북 문제를 연구하고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와 행정, 북한의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하는데요. 최병렬 학생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쪽이 북한 인권 쪽이라서 그쪽에 대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은 논문 자료로만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가서 북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떠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되게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공부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한계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무슨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문헌적인 자료들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 점이 그건데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경험담이나 이제 견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라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탈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한국에 잘 정착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끌 인재로 자라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또 동아리 학생들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동아리는 Way of Our Reunification Inducement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통일을 이끄는 북두칠성이 되자, 길잡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동아리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서 체육과 뭐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활동, 또 통일과 북한 인권, 탈북 청소년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문으로만 북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온 통일 세대인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거는 이제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탈북 청소년 학생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피아노나 기타, 농구, 다양한 운동 그런 종목들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미술 동아리나 마술 동아리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통일시대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아무래도 북한 학과이고 이제 봉사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탈북 청소년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봉사활동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뭐 통일부에 들어가든지 이런 걸 조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가 되어서 북한에 가고 싶다는 북한학 학생들,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북한에 아주 무수한 지하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이용을 해서 발전시킨다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이렇게 경제성장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1대1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중국이 참가국들에게 124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새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소식,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 자리를 이어갈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중국이 1대1로 참가국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에서 열린 이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을 통해서 참가국들한테 124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수말리에 거친 이 고대 실크로드는 이 천년 동안 이어지면서 평화 협력, 개방 포용, 상호 학습, 상호 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을 구축해 왔다면서 21세기 신 실크로드인 1대1로를 평화, 번영, 개방, 혁신, 또 문명의 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번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도 축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주석에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요. 이날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예.
1대1로는 고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무역로죠. 실크로드를 재현해서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의 흐름을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1대1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의 목표인데요. 130여 개국에서 대표단을 보냈고요. 29개 나라 정상들을 포함한 각국 정치, 경제, 언론인 등 1,500여 명이 베이징 인근 휴양지 옌치후에서 오늘까지 회의를 진행합니다.
예. 정상 포럼입니다만 정상들의 참여는 다른 국제 정상회의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네, 이번 회의에 정상에 직접 참가한 경우는 러시아와 터키, 주로 서방 측으로부터 경제, 정치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었고요.
예.
그 밖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네.
서방 국가 정상들로는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틀레니 총리,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도였는데요.
예.
이렇게 서방 정상들의 참가가 부진한 것은 대규모 투자를 도구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의도를 경계한 탓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대표단을 보냈군요.
네, 미국에서는 매튜 포팅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정계의 대표적 친중국파 인사인 나카히 도시히로 집권자민당 간사장과 경제산업성 부대신 등이 나섰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남한과 북한 대표단도 회의 현장에서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병석 의원하고 북한의 김영재 대외 경제상이 참석했는데요. 개막 행사 직전에 회장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박 의원이 이날 새벽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북측이 문재인 정부와의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이번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대규모 투자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규모가 1240억 달러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1대1로 구상은요, 그게 3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은 1단계인데요. 중국의 투자와 기술 제공을 통해서 참가국들의 도로와 교량, 철도 같은 이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이미 8,900억 달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의 경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시 주석이 이번에 발표한 투자는 1대1로 참가국들을 위한 신규 대출과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지원금 등으로 쓸 거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1대1로 구상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요.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참가국들 사이에서 기축통화로 쓰도록 하는 게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포럼 둘째 날인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베이징 인근 휴양지 옌치후에서 29개 나라 정상들이 원탁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1대1로 구상을 통한 경제, 사회적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의에서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서 분열과 배타주의를 피하고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이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원탁회의 후에 시 주석의 폐막 기자회견으로 해서 1대1로 포럼 이틀 동안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새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14일 취임식을 통해서 25대 대통령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만 39살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세대 교체를 내세우면서 나폴레옹 이후 최연소 프랑스 지도자로 선거 전 당시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예.
취임사에서 프랑스의 자신감 회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유럽연합이 개혁되고 재탄생하도록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마디로 유럽연합을 강조를 했는데 이웃 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세계는 자유와 연대를 크게 외치는 프랑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에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죠. 프랑스에서 예.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유럽연합 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한결 잦아들었다는 게 BBC 방송을 비롯한 유럽 현지 언론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독일 총리와 회담 일정을 잡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크롱 신임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오늘 1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영국 이탈 이후 결속을 위한 유럽연합 개혁 방안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EU 유럽연합의 개혁 방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이 유로존 19개 나라를 아우르는 의회 설립 방안을 제시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유로존 의회 설립과 공동예산 운영이 이 강한 유럽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개혁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고 이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별도 경제권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아있는 EU 회원국들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 새 대통령 그 다음 일정을 보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곧 만날 계획이군요.
예, 오는 2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서요.
예.
지난 1월 말 취임 후에 다자간 국제정상외교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강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또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임자 물색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알려진 뛰어난 후보가 많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로 평생 검증을 받아온 사람들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위직이고 평생 검증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일부 뭐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던데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을 포함해서 11명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앨리스 피셔 변호사, 마이클 가르시아 뉴욕 항소법원 판사, 또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이 이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FBI 요원협회는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을 새 국장으로 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뒤에 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나 이후에 인터넷에 올린 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에게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라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됐는데요.
예.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고 또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백악관이 테이프 존재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 데 의문을 표시하면서요. 테이프가 있다면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역시 테이프가 있으면 내놔야 한다고 백악관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뭐 테이프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당시에는 이제 FBI 국장이었는데 과거에 만났던 일에 대해서도 지금 엇갈리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1월 말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면서 FBI 국장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등 다른 관계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예. 꺼림직해했다고 전했습니다. FBI와 자신의 독립성이 손상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예.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충성을 요구했지만 코미 전 국장은 항상 정직하겠다는 점만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 FBI 국장의 해임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보관리들이 내통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지금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코미 전 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이 독립위원회 설치나 특별검사 임명을 바라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네.
또 코미 전 국장의 해임 결정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예,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조금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역시 구름이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신유주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3도, 희천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3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2도,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6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구름이 조금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와 가까운 시리아 국경 지역에 오늘 공습이 가해져 23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부카말 지역에 가해진 이번 공습이 지난 2014년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온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번 공습에 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앞서 공습을 시작한 이래 민간인 사망자 350여 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그 숫자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또 유엔 중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회담이 주말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러시아와 터키가 주도한 소규모 휴전협정은 정치적 해결로 진전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어제 최대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2단계 액체연료 로켓으로 추정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매체를 통해 새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자를 곧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8명의 후보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해외 순방에 앞서 후임 국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모두가 매우 저명하고 존경을 받으며 재능을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주요 다자간 국제기구들의 자신의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계획 설명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리고 아프리카연합과 유럽연합 등 기구들이 목표를 개발하는데 일대일로 정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이 대회 개막일인 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연결하려는 자신의 이른바 새로운 실크로드 계획에 12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2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적절한 관리와 통제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삼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은 또 양국이 해양 분쟁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찾기 위해 현재의 국경 대화 체계를 이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 다이광 베트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뒤이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도시들에서 오늘 반군과 보안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은 코트디부아르 제2의 도시인 부아케와 경제 수도인 아비장의 일부 군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앞서 어제 중부도시 부아케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한 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반군은 정부가 금전적 보상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부아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